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육군은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JS에 견학 중 월북한 미군 병사는 트래비스 킹 이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스 두비 육군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킹 이병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규군 기갑정찰병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이병은 징계 조치를 받아 구금돼 있다가 미국 송환을 위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공항을 이탈했다고 미 당국자는 이날 VOA에 설명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한국에서 경찰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8일 한국 서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약 4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트래비스 이병 월북 사안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서 며칠 안에 진전된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9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하자 미국이 이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 같은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행위는 우리는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동맹국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50개 동맹국의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4차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UDCG 화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반격 기간 동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중요 방공체계와 군수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 큰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원국들이 더 많은 탄약을 생산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 다자 차원의 계획을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훈련 공급 노력을 이끌고 있는 덴마크와 네덜란드로부터 경과를 청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선택했고 우크라이나 군은 용기와 기량으로 나라를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조밀한 지뢰밭과 장애물을 통과해 전진 중이라며 반격은 더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최적의 시점에 투입되길 기다리는 강력한 예비군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 이들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가 18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ICC에 유사한 체포영장 발부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루카셴코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추방한 행위 등의 범죄 책임을 물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의 월북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과 관련해 해외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일 새벽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의 무단 월북을 확인했습니다. 월북한 미군은 징계 조치로 한 달 반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8일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견학 도중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can confirm, and I would say up front that we're very early in this event, and so there's a lot that we're still trying to learn.
오스틴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화상회의 뒤 국방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가 북한 구금시설에 있다고 믿는다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사하면서 군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나는 우리 장병의 안녕을 전적으로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집중하면서 향후 며칠간 전개될 이 사건에 관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은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월북병사의 복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이스 듀비 육군 대변인은 트래비스 T. 킹 2등병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규군 19D 기병 정찰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두비 대변인은 이어 그는 주한미군 순항 근무 기간 동안 본래 제1기갑사단 제1기병연대 제6대대와 제1여단 전투단에 배속됐었다며 현재는 행정상 제4보병사단 제12보병연대 제2여단 전투단 제1대대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자는 18일 VOA 뉴스센터에 월북한 미군 병사는 한 달 반 동안 징계 조치로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송환을 위해 공항으로 이송됐지만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대신 공항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날 무단 월북한 미국인이 미군 병사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18일 관련 상황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 한 명이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현재 그가 북한에 구금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는 이날 사회한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북한군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병사 월북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이라며 분명 이건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을 만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I can tell you for sure that this, clearly the president has been briefed. Obviously, this is a type of incident that he would be briefed on, as you all know.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에 포함됐는지 별도로 보고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이는 대통령이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계속 추가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등 관련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북한이든 한국이든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So one thing I can say is that I don't have any calls to read out to anybody that the president's going to be.
이어 협력국과 관련해선 우리가 스웨덴, 한국과 관여해왔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선 발표할 게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것이라며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 mean, resolve this incident, resolve this matter to get to the bottom of exactly what happened. There is an investigation that's currently occurring.
그러면서 국방부가 북한군 카운터파트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국무부와 국방부, 유엔 백악관이 모두 협력해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과 관련해 해외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한국 정부 등과 조율 중이지만 국무부 차원에서 북한에 연락을 취하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그렇듯 해외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이라며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적절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as always, the safety and security of any American overseas remains the top priority.
이어 국무부는 국방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나 북한에 연락을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 우리가 한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이나 그 외 다른 정부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국무부가 이 사안을 놓고 북한이나 중국 정부 등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t this point, I'm sure that we are in touch with the South Koreans. We have regular ongoing conversations with them. I will say, at this point, we have not reached out.
이어 국방부가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접촉했다는 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국방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각국 정부와 접촉의 성격과 관련해선 국방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미국인 한 명이 18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는 무단 월북한 미국인이 미군 병사라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웨덴이 미군의 월북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서 미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18일 VOA의 논평 요청에 스웨덴은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익 대표국은 제3국에서 다른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로 동의한 국가라면서 일반적으로 상대국이 제3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나 대사관 직원을 일시적으로 철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당국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맡아 미국인 구금자 접견 등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북한의 월북 미군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은 18일 북한의 월북 미군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대표 트위터를 통해 미군이 무단 월북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김씨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으로부터 미국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이 문제를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킴 의원도 미군의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VOA에 추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미군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데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정보위원장은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현재로선 코멘트할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 소속 미군 병사가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그가 북한에 구금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북한 미군 병사는 징계 조치로 한 단발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전직 국무부 관리들은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신변 안전과 기관 이사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한적으로 미북 간 대화에 있더라도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8일 VOA에 미군 병사가 무단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북한과 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e main dialogue that is going on or will go on is happening right there in Panmunjom.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주요 대화가 판문점에서 미북 두 군대 간에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자가 주한미군의 일원이고 주한미군이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미국인 북한 억류 사태들에 관여했던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따라서 이번 사건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된 최근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실무 협상을 전담했고 이어 한국 주재 부대사,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퇴임 뒤인 2007년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 관리들과 반관 반민 대화에 나섰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국방부가 주된 창구라고 해서 국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뉴욕 채널을 포함한 다른 채널을 통해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미국 시민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미국은 우선적으로 그 시민의 안전과 처우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U.S.'s responsibility primarily is acting through other diplomatic channels in Pyongyang to make sure that the soldier is
리스 전 실장은 미국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평양에 있는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병사가 적절한 대우를 받고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다음 가능한 한 빨리 귀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사가 북한에 남고 싶어하는 경우 미국은 그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그가 북한에 남고 싶다고 말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남는 것은 그의 특권이지만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북한에 남고 싶어 한다면 미국이 그의 송환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타국에서 구금 중인 미국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그의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In general, I can say that the State Department would contact the family of the individual if they could. And also then,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일반적인 구금 사태의 경우 국무부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구금 중인 국가에도 연락해 영사 접견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미국과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방인 스웨덴에 영사 접견을 대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과거 북한에 미국인이 억류됐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 그가 인도적이고 품위 있는 대우를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웨덴 외교관들이 접견을 요청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이번 사태의 경우 월북자가 미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가족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국무부 관리들은 미국 병사 월북 사태로 인해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그 주제는 이번 사태에 국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 어떤 대화도 거부했지만 이제는 양측이 분명히 논의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that will lead to anything beyond just a discussion of the case in question here and hopefully a resolution of that case in question.
이어 미북 간 논의가 문제의 사건에 대한 논의와 해결 이상의 어떤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민군, 즉 북한군이 미군을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사태 해결을 특히 어렵게 만든다며 북한군은 중앙정부와 노동당의 접촉 금지, 통신 금지 지침을 준수하는데 특히 강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실제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북 간 본격적인 대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at this is strictly a humanitarian issue. It's going to stay in that channel. It'll probably take longer than
이것은 엄격하게 인도주의적 문제이며 그 채널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개인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려보내기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것만으로 외교지형을 바꿀 마법 같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Possible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of course has said that it is willing to talk to North Korea with no preconditions.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북한이 이번 사건을 대화를 시작할 구실이라고 판단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사건 해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북한군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안을 조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가 자유의지로 그리고 분명히 미군 당국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망명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해석해 그를 더 오래 억류할 수도 있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억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병사의 동기와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에게 조기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이 이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에 더해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미국 국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19일 새벽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 부산 입항에 반발한 도발 행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이에 대한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들 미사일이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전날 미한이 새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미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을 부산에 기항시키며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새벽 발사한 의도는 취약 시간대 발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긴장 상황을 좀 고조하고 NCG 회의뿐만 아니라 SSBN의 기항에 따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지금 군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요.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인 것으로 추정하면서 순안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이번 미사일 사거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7일 담화에서 이미 개시된 공화국의 군사적 공세 시작이라고 경고한 바대로 미한이 NCG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9월 미한 연합해상훈련을 앞두고 평안북도 태천에서 600km 사거리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당시에도 미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부산에 전개됐을 때도 평양 삼석 일대에서 8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강대강 대결 의지를 고수하면서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미한에 돌리고 있는 만큼 다음 달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도발을 일으키며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ICBM 추가 발사나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 등 대형 도발 카드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다만 북한의 내부 심각한 식량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신중하게 계산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SBN NCG라고 하는 한미동맹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의 도발로 봤을 때는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도발의 강도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력 시위를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체면치레 정도다. 따라서 북한도 향후에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집중적인 도발보다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정도의 경제적인 도발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판문점에서 잦은 월북한 주한미군 사건이 향후 북한의 도발 행보, 나아가 극도로 경색된 미북 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미 국방부와 언론 등에 따르면 해당 미군은 트래비스 킹 2등병으로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체류 시 저지른 범죄 혐의로 본국에서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월북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북한은 과거 북한 입국 후 이른바 공화국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던 이들은 강제 억류한 뒤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개인 신상을 이유로 자진 입국했던 이들은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킹 2등병의 경우 자진 입국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향후 상황 전개는 미군 병사의 월북 동기가 중요한 변수라며 다만 북한은 어떤 동기든 순순히 돌려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이 사건이 북한의 도발 행보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미북 관계의 순기능으로 작용을 해서 호재가 된다면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 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해외 주둔 군인에 대한 예우에 큰 가치를 두는 만큼 킹 2등병 소환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에 공을 들일 것이라며 꽉 막혔던 미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 사건이 현재 미북 관계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을 덜 자극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적어도 접촉은 해야 되고 의외로 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북한이 전반적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미국 측은 북한을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맥락에서 북미 간의 소통 채널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해야 되겠죠.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킹 2등병을 격리 조치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월북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추진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대니얼 크린트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 지금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andidly speaking, rather than focusing on a peace treaty, I think we would rather focus.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가 2024 회기연도 예산 심의를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느냐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솔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의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위협 증가 그리고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 발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셔만 의원이 평화협정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일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andidly speaking right now, I do not, sir. I think our focus right now is twofold.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현재 우리의 초점은 두 가지라며 이는 우리의 억지력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의 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먼 의원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난 3월 재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영내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민 동맹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밝혔듯이 동아태 지역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지역은 세계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촉진하며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또 미중 경쟁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에 유리한 영향력의 균형을 구축하면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3시 30분께부터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 그룹 NCG 출범 회의를 갖고 미군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9일 부산에 기항 중인 미 해군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을 직접 쳐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미한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미한 핵협의 그룹 출범 회의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양국은 앞으로도 NCG 회의, SSBN과 같은 전략 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핵협의 그룹 첫 회의를 연대대해 미국 전직 관료들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낸 성공적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핵협의 그룹 NCG의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는 핵협의체 첫 회의였고 목적은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만남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was the initial meeting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And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set up a plan of action.
특히 미한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급 당국자가 회의를 주관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 및 국방 당국 대표들도 참석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실효적 의미를 모두 거둔 회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지원의 가시성을 높이는 구체적 계획이 회담 결과에 포함되고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의 한국 방문까지 이뤄진 것은 미국이 NCG의 임무와 확장 억제 의지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이번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양국 간 구체적 행동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 그룹 NCG의 첫 회의를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미한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보안과 정보 공유 절차 개발 및 유사시 핵 협의와 소통 체계, 관련 작전, 연습 및 훈련 등에 대한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미국의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인 켄터키함의 부산항 입항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 군축조정관,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로버트 슈퍼 전 국방부 핵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첫 회의가 양국 국가안보팀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캠벨 조정관과 김태효 차장은 양국이 확장 억제와 미한 동맹 강화에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 미국이 한국과 핵 계획 관련 전반적 상황을 공유 및 논의하고 한국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When it occurs,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a process now in place for the U.S. government to consult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북한의 핵 공격 등 유사시 미국 정부가 정치, 군사, 민간 수준 모두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해 미국의 핵무기 및 전략자산 운용에 있어 한국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NCG를 통해 구체적인 핵무기 정책과 목적, 사용 시기, 계획 과정 전반에 대해 한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또 이번 NCG 첫 회의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basically what it says is we continue to
로렌스 호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NCG 첫 회의의 주요 메시지는 미국이 북한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일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는 북한에게 핵공격에 나설 경우 압도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이번 회의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존스턴 석좌는 이날 VOA에 북한은 핵 공격 시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은 이미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NCG 회의의 주요 초점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있으며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NCG는 미한 양국 새 정부들로 재개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처럼 강화된 미한 동맹의 또 다른 표현이라면서 앞으로 NCG와 연계된 지속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핵 모의 훈련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본격적인 핵협의 그룹 가동을 시작한 미한 양국이 향후 더 실질적인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좀 더 가시적인 확장 억제 강화를 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is the idea of putting nuclear warhead cruise missiles that are carried by our nuclear attack submarines.
로버트 슈퍼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현재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채 한국에 기항한 전략핵 잠수함 SSBN의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문제가 향후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은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구소련과의 냉전 이후로 전략핵 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핵탄두 재탑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첫 NCG 회의가 성공적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이 실무 단계에서 더 많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앞으로도 NCG 회의는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이 주도해야 한다면서도 NCG의 많은 업무가 실제로 양국 군대 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실무그룹을 따로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 위협 피해국인 일본도 향후 NCG 논의에 참여시켜 미한이 3국 간 확장 억제 강화 협의체로 한 차원 더 격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전략 핵잠수함이 4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철통 같은 한국 방위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한미군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18일 미 해군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은 미국 해군 잠수함 전력의 유연성과 생존성, 준비태세, 결단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해군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이 오늘 한국 부산에 기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산 기항은 확장 억제 보장을 위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반영하며 전략 전력이 전 세계에서 언제든 작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연습과 훈련, 작전 및 기타 군사 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SBN은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합니다. 켄터키함은 미국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오하이오급 SSBN 14척 가운데 12번째로 건조됐으며 한국에 미국 SSBN이 기항한 것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조종사 출신으로 태평양 사령관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이날 VOA에 미국 SSBN이 외국 항구에 기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미한 동맹에 깊은 신뢰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켄터키함의 이번 기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을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의미이자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며 북한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42년 만에 미국이 SSBN을 한국에 입항시킨 것에 북한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it tells them that, you know, if you keep on testing and, you know, or doing these things that, you know, you're going to pay a severe consequence.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은 북한에게 계속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이어가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자 미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이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군 조종사 출신인 코브 전 차관보는 SSBN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북한도 분명 이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핵 우산이 실재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한국에 보여주며 미국이 한국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That has come for a port call in Korea to demonstrate U.S. support for Korea and show that the nuclear umbrella is real. That we are firmly committed.
베네 선임 연구원은 지난 4월 미한 정상이 체결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미국은 그 일환으로 한국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더 많이 보내기로 약속했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상은 앞서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미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 비서를 최근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복귀시킨 것을 계기로 대남 사이버 공작을 본격화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한국 총선이나 미국 대선, 타이완 총통 선거 등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 공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은 과거 디도스 공격과 농협 전산망 파괴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내부 결속과 국면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 사이버 도발로 사회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필요에 따라 한국 총선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어떤 형태로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이 10억 5,5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9%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18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9억 2,074만 달러, 수출액은 1억 3,500만 달러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상반기 대중 무역 적자액은 7억 8,57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에도 무역액 10억 2,771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총액 1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작년엔 10억 달러를 달성한 시점이 12월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6개월이나 빨리 무역액 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 1월에서 6월 무역액 12억 5,279만 달러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경 봉쇄로 위축됐던 양국 무역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20년 첫 6개월 양국 무역액은 4억 1천만 달러,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6,572만 달러와 3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무역액이 가장 낮았던 2021년과 비교하면 올해 무역액은 16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두 나라가 열차와 선박 등을 이용한 무역을 재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양과 규모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양국 무역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5년 상반기 양국 간 무역액은 각각 23억 달러와 25억 달러입니다. 두 나라 무역이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국제사회 대북 제재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6월 교역액 1억 8,422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달인 5월에 1억 8,957만 달러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1억 5,471만 달러를 기록해 전달에 1억 6,563만 달러보다는 1천만 달러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중 수출의 경우 2,951만 달러로 5월에 2,393만 달러를 상회했지만 수출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무역액 증가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내년 파리 패럴림픽 대회와 관련해 아직 어떤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출전권을 따지 못해도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는 17일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로부터 어떤 계획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PC의 필립 도워드 미디어 국장은 패럴림픽 참가 문제로 북한 측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IPC는 지난 5일 VOA에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수단이 패럴림픽에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예선전에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워드 국장은 북한이 출전권을 따지 못할 경우에도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워드 국장은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상호 초청 선수 바이퍼 타이트 제도를 통해 초청권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상호 초청 선수 제도는 해당 국가에서 시작되는 절차로 북한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런 다음 우리는 각 국제연맹과 함께 이를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어떤 국가와도 상호 초청 선수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관련 논의는 파리 패럴림픽이 열리기 전인 내년 여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PC는 앞서 지난 2018년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때도 상호 초청 선수 제도를 통해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 노르딕스키 마유철, 김정현 선수에게 출전권을 부여했었습니다. 하계 패럴림픽은 IPC가 주관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애인 국제 스포츠 대회로 하계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에서 올림픽 폐막 직후 열립니다. 2024년 파리 패럴림픽은 내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알제리가 유엔 대북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 동결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산금융 차단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17일 알제리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과 관련해 유엔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데 넉 달이 소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FATA는 이날 알제리아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알제리 당국이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회사 소유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지만 동결 조치는 넉 달 후에 이루어졌다며 그 사이 불법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알제리 정부는 금융 제재에 대한 법적 체계와 메커니즘이 없어 관련 자산을 식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와 관련해선 알제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알제리가 2017년 7월부터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말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노동허가증의 갱신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9년 초 알제리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고 이들과 체결한 모든 근로계약을 무효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알제리 정부는 확산금융 차단 부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미준수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확산금융은 핵과 생화학무기의 제조와 획득, 수출 등에 사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차단의 평가 기준은 준수와 대부분 준수, 부분 준수, 미준수 등 4단계로 분류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아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도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 33도 예상됩니다. 안주는 아침 최저 21도, 낮 31도, 남포 아침 최저 21도, 낮 32도, 양덕 아침 19도, 낮 32도, 신의주 아침 22도, 낮 33도, 구성 아침 22도, 낮 3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 33도, 강계 아침 20도, 낮 34도, 희천 아침 21도, 낮 3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32도, 용현 아침 21도, 낮 32도, 개성 아침 22도, 낮 32도, 사리원 아침 21도, 낮 33도, 신계 아침 21도, 낮 3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2도, 낮 30도, 심포 아침 21도, 낮 27도, 장전 아침 22도, 낮 30도, 평강 아침 20도, 낮 3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0도, 낮 31도, 장진 아침 14도, 낮 28도, 청진 아침 19도, 낮 26도, 김책 아침 20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7도, 낮 30도, 김영권 아침 13도, 낮 27도, 삼지연 아침 13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육군은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JS 견학 중 월북한 미군 병사는 트래비스 킹 이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스 듀비 육군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킹 이병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규군 기갑정찰병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의 병은 징계 조치를 받아 구금돼 있다가 미국 송환을 위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공항을 이탈했다고 미 당국자는 이날 VOA에 설명했습니다. 킹의 병은 지난해 한국에서 경찰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8일 한국 서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약 4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트래비스 이병 월북 사안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서 며칠 안에 진전된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9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하자 미국이 이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 같은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행위는 우리는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동맹국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50개 동맹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4차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UDCG 화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반격기간 동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중요 방공체계와 군수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원국들이 더 많은 탄약을 생산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 다자 차원의 계획을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훈련 공급 노력을 이끌고 있는 덴마크와 네덜란드로부터 경과를 청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선택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용기와 기량으로 나라를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조밀한 지뢰밭과 장애물을 통과해 전진 중이라며 반격은 더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최적의 시점에 투입되길 기다리는 강력한 예비군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 이들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가 18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 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ICC가 이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담당위원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ICC에 유사한 체포영장 발부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루카센코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추방한 행위 등의 범죄 책임이 있다고 물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